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축복하라, 또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평화하라, 마시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이런 말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에 보면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또 18절에 모든 사람으로 평화하라. 21절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참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실천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원수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축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우리로 하여금 갚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혹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축복하고 또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해 보면은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이 말씀을 오해하면은요, 이 원수를 만났을 때 그 머리에다가 숯불을 얹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 머리 홀라당 타버리고 화상이 피고 아주 그냥 못되게 하라 그 말이겠습니까? 제 그 뜻은 아닙니다. 아, 이 말의 뜻은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를 할지라도 가난해서 저녁에 추위에 떨면서 숯불을 찾으러 도와주러 도움을 받으러 왔을 때 이렇게 바구니를 입고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숯불을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분이 원수를 할지라도 우리는 축복해주고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록펠러 같은 사람은요,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석유 사업을 해서 거부가 되었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53세에 불치병에 걸리게 됩니다. 의사는 1년밖에 살 수가 없다고 진단을 내렸지요. 참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돈은 많았지만은 내가 1년 후에 죽어야 한다니, 이대로 죽어야만 되는가, 그리고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 것인가,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이왕 죽을 바에는 내가 베풀고 죽자, 막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학교에다가 또 자선단체에다가 종교단체에다가 그리고 사회에 이렇게 기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병이 서서히 낫기 시작을 했습니다. 1년만 산다고 하던 사람이 44년을 더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순간에 그분에게는 변화가 찾아왔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마음이 변했습니다. 욕심을 버리게 되고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경영대학원의 어느 교수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두뇌를 잘 갈고 닦고 기술을 연마하게 되면은, 훈련을 잘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성공할 확률이 15%가 증가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대인관계를 잘하게 되면은 성공할 확률이 85%나 늘어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버드 대학의 경영대학원 교수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고 그런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라 정말로 이웃과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그 대인관계를 가지냐에 따라서 성공의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머리가 좋고 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한 걸음 빨리 간다고 해서 성공하느냐, 그것보다도 대인관계를 잘하면, 덕스럽게 살게 되면은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공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이루게 되는데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겸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시면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자신을 낮추어서 낮은 데 처하면, 다시 말하면 겸손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축복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요, 우리 본능적으로 좀 잘난 체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본능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컨트롤하고 잘 다스리고 낮추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할 때에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성경은 그렇게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큰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요, 관계의 3대 법칙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3대 법칙이 뭐냐면, 첫째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하든 그 사람에게서 배울 점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든 간에 좋은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 같이 보여도 그 사람에게는 나름대로 뭔 좋은 점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서 좋은 점을 찾아보고 또 좋은 점을 말해주는 것이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아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서로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분은 뭐 아픔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 저분은 날마다 행복한 것 같아, 그러다 할지라도 사실 면면을 뒤져보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사람마다 아픔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서로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서로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성경의 위로라는 단어가 특히 고린도서에 많이 나옵니다. 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아주 그냥 위로라는 말로 도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위로라는 말이 헬라 말에 의하면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입니다. 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가 모여서 그 단어가 된 거예요. 먼저 파라라고 하는 단어와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서 위로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 파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곁에서라는 말이고 칼레오는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불러서 함께 해주는 겁니다. 함께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서로 위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에서도 보면은 위로라는 단어가 comfort라는 말 쓰잖아요. comfort. 이 comfort도 두 단어가 붙은 거예요. come이라는 단어와 fort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come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고 하는 말이고 fort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함께 모여서 그런 뜻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함께 하면서 위로하고 돕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위로라는 단어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럼 이 말씀 보면은요, 함께 하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진다, 너를 내가 붙들어줄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얼마나 위로의 말씀이 여기에 많이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위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겸손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이나 배울 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지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품고서 다른 사람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유래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첫 번째가 겸손하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두 번째로는 마음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 이건 뭐예요?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서로가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는 사람과 함께 울기는 쉬워요. 그런데 너무 기뻐서 좋은 일이 많아서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것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다? 배가 왜 아픕니까? 시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촌이라 할지라도 잘 되는 걸 보면은 좀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같이 좋아하기는 것은 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초대 교부 가운데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은 성경을 다 암송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금구라고 골든마우스라고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자,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이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보다는 쉽습니다. 사실 그래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웃는 자와 함께 웃기를 원한다면은 우리의 인격이 훨씬 더 고상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는 사람과 함께 울기는 쉬워도 기뻐서 웃는 사람과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은 우리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이 성공해서 기뻐하고 좋아할 때 과연 나도 박수를 치면서 정말 내 마음속으로 나도 기뻐하고 나도 감사하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가? 그러면은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근데 그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까? 같은 피를 나눈 친형제입니다. 친동생이에요. 그런데 왜 죽였습니까? 동생이 잘 되는 걸 보고 배가 아파서 죽인 거예요. 아벨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자기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바른 예배를 드릴까 그렇게 나와야지 동생이 잘 되는 걸 보고 배가 아파서 저 덜로 유인해서 동생을 해를 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가인의 잘못된 모습인데 어쩌면 사람들은 이와 같이 본능적으로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 이유가 뭐냐? 조상 탓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이 그렇기 때문에 피를 닮아서 그렇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기 전에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 이웃을 위해서 마음을 주라.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웃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이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받았을 때 과연 내가 나를 비난하고 어떤 해를 가했을 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서 그 어느 믿는 전도사님이 이 정보부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는데 이 손톱이 막 빼낸 그런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서 손톱이 빠져나가면서 그 고통 속에 부르짖다가 속에서 욱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래. 너 잘 되는가 보자. 너와 네 자손들, 자식들 잘 되는가 보자. 막 그런 마음이. 그 말은 축복하는 마음이 아니죠. 그런 마음이 들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찌든지 간에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신 분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서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으로 모시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떤 입장에 처하셨는지 베드로는 다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욕을 받으셨지만은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셨지만은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다 부탁하고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그 원수들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축복해 주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을 개할 때 우리가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욕을 하더라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뭘 하라? 복을 빌어라.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경고한 말씀이 있는데요. 야고보 3장 6절에 보면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주고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저주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거는요. 예, 지옥불에서 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입에 좋은 말을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싸매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3장 9절에도 보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가만히 보니까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을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은 입으로 선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상처를 싸매주고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또 찬송하다가 또 돌아서서는 막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리 믿게 보이고 아무리 싫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해치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말을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야고보 3장 10절에도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느라. 한 입으로 찬송을 하다가 또 한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다가 이거는 마땅치 않다, 옳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하는데요, 그 상대방이 축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축복이 그냥 없어져 버린다고 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축복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온다?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될 수 있으면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그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니까. 나에게 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고 사는 것이 100번 낫고 또 상대방이 복을 받으면 좋지만은 못 받으면 그것이 나에게로 돌아오니까 우리는 늘 축복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또 성경의 말씀은 원수를 도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20절 말씀이죠.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문화 속에서는 어려운 사람이 밤에 추위를 떨다가 아이고 어디 가서 좀 숯불 좀 얻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머리에 멀리고 숯불 얻으러 옵니다. 그러면 아이고 저 원수 같은 사람 그냥 밤에 그냥 얼어 죽어버리지 뭐 왜 와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숯불을 도와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가서 따뜻하게 밤을 지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도우라.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이 보복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나쁜 해를 끼쳐서 그러면 나도 저 사람에게 뭔가 좋은 걸 주지 아니하고 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 보복하는 마음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그 원수를 향해서 보복하는 것은 누구의 권한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권한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 우리에게 원수에 대해서 보복하지 말라.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들은요, 보복을 하는데 내가 한 개를 맞았으면 한 개만 주는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의 심리는요, 내가 한 대 맞았으면 두 대 때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보복을 못 하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모든 것을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축복해라. 이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금을 가진 자는 뭘로 망해요? 금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피로 갚으면은 피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세요. 또 사랑을 못하겠거든 뭘 하라? 기도라도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혹시 사랑을 못하면은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그래도 기도라도 하라. 주님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마태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퍼펙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온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온전을 향해서 가야 된다. 그 목표를 거기에 정해놓고 그리고 거기를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00% 이 땅에 살면서 온전한 완벽한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던져서 머리를 맞았을 때 그 돌을 주워가지고 그 원수를 향해서 던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가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스데반은 너무 은혜 충만하니까 주님을 닮아가서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대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순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맥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숯불을 얹어 주어라.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한을 품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을 품게 되면 우리 스스로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나오는데요. 하루는 그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보복하지 않았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틀림없이 우리 옛날에 요셉을 팔아먹었지 않냐. 그 요셉이 보복할 거야. 그래서 요셉 앞에 벌벌 떨고 있어요. 이 형들이 가나안에서 17년간 요셉과 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와서도 요셉의 도움으로 17년을 살았습니다. 이 합치면은 34년을 요셉과 살았어요. 가나안에 있을 때는 그 요셉을 좀 시기하고 좀 미워했지만은 그래도 애굽에 왔을 때는 그 애굽의 총리가 된 그 동생 요셉 덕택에 자기와 모든 가족이 살아왔어요. 그러면 그 요셉을 보면서 알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인지를. 그런데 오해를 합니다. 아, 저 요셉이 아버지 죽고 나니까 틀림없이 복수할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후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45장 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팔아먹었는데 그때 왜 그러셨어요? 참 원망스럽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형님들의 손을 빌어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낸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들과 그리고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요셉 앞에서 벌벌 떨고 있잖아요. 요셉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걱정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요셉은 그 형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노예로 팔려와서 아무도 없는 부모, 형제, 친척 아무도 없는 외국에 와가지고 종살이하면서 그것도 억울하게 누명을 쓸 때 누구 한 사람 나서서 요셉을 이렇게 편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동안이나 감옥에 썩지 않습니까? 억울한 삶을 살았지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걸 인간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어려움을 통해서 형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언제가 기회가 되면 원수를 갚아야지 그런 마음을 요셉은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꿔요?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환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을 요셉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었지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는 형들에 대한 원망, 불평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혀 아마 원수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그걸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면 한국에 옛날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개척할 때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박해를 많이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돌을 던져서 선교사 이 턱을 깨기도 하고요. 선교사 가다가 막 그냥 넘어지게 하고 두들겨 패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이기풍 목사님이라든지 김익두 목사님 같은 사람도 선교사들 많이 괴롭혔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전도를 받고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고 사랑을 베풀고 마음을 주고 원수라도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